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가자지구에서 지상전을 예고한 가운데 지상군을 투입하는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지난 13일 가자지구 북부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내린 대피령의 시한이 14일 오후 끝이 나면서 지상전 개시는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 조너선 콜리커스 중령은 15일 브리핑에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에서 다음 단계가 시작되기 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콜리커스 중령은 우리는 주민들이 남부로 이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현지 시각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피 경로에서 어떠한 군사작전도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장정파 하마스는 지난 7일 새벽 이스라엘 기습공격을 가해 1,300명의 민간인 사망자를 냈으며 수십 명을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하마스를 전멸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4일 가자지구 인근에 배치된 이스라엘 지상군 부대를 방문해 현장 군인들에게 다음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지상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 위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는 이미 이스라엘의 봉쇄로 인터넷과 전기, 식수 등의 공급이 끊겼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약 1,90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 전단을 추가로 보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4일 성명을 통해 USS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를 동지중해로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항모전단 추가 배치와 관련해 미군의 전력태세 증강은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과 이 전쟁을 확대하려는 모든 국가 또는 비국가 세력을 억제하려는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8일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의 동지중해 이동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분쟁을 확대하려는 이들에 대해 경고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현황도 업데이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마무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도 통화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바스 수반과의 통화에서 하마스의 공격을 규탄하고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주민의 존엄성과 자기 결정권을 옹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5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에 만났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무함마드 왕세자와의 회동이 어땠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정부 관리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1시간 이내로 진행됐으며 왕세자의 개인 농장 거주지에서 열렸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블링컨 장관은 하마스의 테러 공격을 중단하고 모든 인질의 석방을 보장하며 분쟁 확산을 막는데 미국의 변함없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민간인을 보호하고 중동과 그 너머의 안정을 증진하는 데 대한 공동의 약속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우디는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위해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이 확전되는 것을 막고 하마스에 의해 납치된 인질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 중동 국가들을 순방하고 있습니다. 강진으로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아프가니스탄 북서부에서 15일 또다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진조사국은 규모 6.3과 5.5의 지진이 이날 새벽 20분 간격으로 발생했으며 진원지는 헤라트 외곽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당국은 이날 지진으로 최소한 2명이 사망했으며 100명 이상이 헤라트 중심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매일 직진 후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아프간 서부 지역은 지난 7일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여러 차례 강진과 여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엔은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수십 년 만에 가장 치명적인 강진으로 인해 여러 마을이 완전히 파괴됐으며 1,400여 명이 가까이가 사망하고 더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즉각 보복에 나서면서 중동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군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방식과 유사한 북한의 대남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이 12일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권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7일이었죠.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보복에 나서는 등 중동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력 충돌이 발생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인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한 연설 들어보시죠.
This attack has brought to the surface painful memories and the scars left by a millennia of anti-Semitism.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공격은 수천 년에 걸친 반유대주의와 유대인 학살이 남긴 고통스럽고 상처를 수면 위로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스라엘 편에 서 있음을 지금 이 순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스라엘이 자국민을 돌보고 자국을 방어하며 이번 공격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것을 확실히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자, 그동안 국제정세의 초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지구촌에서 두 개의 전쟁으로 초점이 바뀌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전 세계가 갈수록 위험한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중동 지역은 잘 알려진 대로 오랫동안 세계의 화약고로 불렸지 않습니까? 이 그만큼 갈등과 분쟁의 요인이 산재한 지역인데요. 이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에서 벌어진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이 그 파장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여러 나라가 이 그 중동 지역의 갈등에 개입돼 있고 또 전쟁이 발발한다면 종교 전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반도의 관점에서도요. 이 원유 등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동 지역 사태의 이해관계가 큰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이번 분쟁 사태는 시리아와 레바논 등 이웃 나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 전체가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정세가 한층 더 불안해지고 특히 반미 연대가 확대되면서 북한의 도발 행동이 더욱 대담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인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서 미국이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등 다른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영향이 있을 가능성인데요. 이 전문가들이 많은 그 전문가들이 이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그 반론을 제기하고 있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최근에 브리핑에서 미국은 충분히 크고 강력한 국가다라고 하면서 이 중동 사태가 한반도 안보 전략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이번 중동 전쟁은 하마스가 7일 로켓포 수천 발을 쏘면서 시작됐는데 하마스는 5천 발이라고 발표했습니다만 이스라엘 측에서는 그보다 작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무력 충돌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서 중동은 물론 국제정세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또 복잡해졌는데 먼저 그 역사적 배경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어서 그 전개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것은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고요. 하마스는 지난 2007년부터 가자지구 지중해 붙은 직사각형 그 지역인데요. 가자지구를 실질적으로 통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난 15년간 가자지구 외곽에 각종 그 철조망, 장벽 이런 것을 치고 그 현지 주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230만 명 주민들을 그 통제해 왔는데요. 그동안에도 그 언론에 잘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는 그동안에도 크고 작은 충돌, 유혈 사태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 하마스가 그 20분에 걸쳐서 약 수천 발, 일설에는 한 5천 발이라고 그러는데요. 5천 발의 그 로켓 공격을 가하면서 기습 공격을 했고 이어서 그 불도저 등을 동원해서 장벽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지역에 침투해서 이스라엘 주민 또 미국인도 일부 포함해서 약 150여 명을 납치해서 인질로 끌어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그 무력 충돌이 발생하자 이스라엘의 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즉각 그 전쟁을 선포하고 반격에 나섰는데요.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동원해 하마스가 있는 가자지구를 폭격하고 또 탱크 그러니까 기갑부대를 동원해 가자지구 외곽을 봉쇄하고 가자지구에 대해서 전기, 식량, 식수, 연료, 의약품 이런 주요 공급을 모두 끊었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시작되자 미국은 즉각 그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이스라엘 인근에 미국의 그 핵추진 항공모함을 전개하고 또 군수물자도 즉각 보냈고 이어서 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급파했습니다. 13일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사망자를 합치면 최소 그 2,700명으로 늘었고요. 부상자도 8,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자, 가장 궁금한 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왜 이 시점에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 하는 것인데요. 뭐 의도가 밝혀졌나요?
예, 하마스 측이 뭐 특별한 발표를 하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요. 의도가 어떤 것인지는 오로지 이제 외부의 관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이제 그 잘 알려진 대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그 유대인과 아랍인 간의 갈등과 반목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랜 역사적, 종교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하마스는 이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앞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가자지구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세력 아니겠습니까? 이 팔레스타인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강경한 그런 무력 투쟁을 이스라엘에 대한 다짐하고 있고요. 그것을 존재 이유로 삼고 있는 강경파 아랍계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하마스 측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 배경에는 최근에 1년간 하마스 측과 이스라엘 간에 누적되어 온 갈등이 존재한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양측의 이번 충돌에 앞서서 전조 단계가 올 들어서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상당히 가장 극우 성향의 정치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강경책으로 특히 올해 일관해 왔다는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말에 재집권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유대정착촌을 확대했고요. 또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 등을 시행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 워싱턴포스트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유엔의 통계를 보면 지난 9월 중순까지 양측에서 상당히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인은 227명이 사망을 했고요. 이스라엘인은 29명이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유엔 통계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네타냐후 정부가 이 사법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이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요. 또 예비군들은 훈련을 거부했어요. 그렇게 그 내부적인 혼란 사태가 빚어졌고요. 또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유대 정착촌 확대를 놓고도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마스 측이 아마도 이런 그 이스라엘 내부 상황에 대해서 이게 이스라엘이 약해지고 분열됐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이것이 기습 요인에 이번 기습 공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하마스는 오랫동안 비밀리에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기습 공격을 준비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지난 7일을 선택한 것은 이것이 이제 유대교의 기념일이었는데요. 이 날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말하자면 트라우마를 주려고 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적 문제를 우선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내부에서 그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이제 입법부가 독자적으로 이제 사법부까지 좌지우지하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내분이 일어나고 큰 시위가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병력의 충성심이 약화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예루살렘 요르단강 서안쪽에서 충돌 위기가 올라가니까 남쪽에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북쪽으로 많이 이동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허점들을 하마스가 노리고 7일을 기점으로 공격을 했다 이런 설명인데요. 이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또 요인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거는 이제 이란이 이번 무력 충돌 사태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는 것인데. 이 사실일까요?
네, 이란이 이번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아직은 좀 불분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전쟁 발발 직후에 미국의 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이란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란의 그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도 이 같은 개입설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이번에 그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에 개입했다는 일 같은 이란 개입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이란이 이번 공격에 개입을 했다 이렇게 계속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이제 이를 뒷받침하는 그 나름대로의 그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그 이란과 하마스 모두 이슬람 원리주의자 그 계열입니다. 색깔은 조금씩 틀리지만 상당한 그 강경파 그 계열들이고 또 과거에는 이란이 하마스를 오랫동안 그 지지해왔습니다. 그리고 한 보고서 같은 데 따르면 하마스가 이란으로부터 연간 1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이란이 하마스의 공격이 개입했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이란이 개입했다는 분명하고 직접적인 그런 증거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물론 뭐 여러 관측통들에 의하면은 이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순위파의 맏형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다른 순위파 국가들도 따라서 이스라엘과 관계가 개선될 테니까 하마스로서는 입지가 좁아지고 그것을 이제 시아파의 어떤 그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으로서는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그럼 이번 사태가 이 전면적인 중동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예, 그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놓고 보면요. 이것은 국가 대 국가 간의 전쟁은 아닙니다. 하마스는 이제 사실 국가라고 하는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말하자면 하마스의 본거지 자체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는 지역이고 따라서 전쟁이라기보다는 하마스의 테러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그 가자지군의 봉쇄 이것과 또 이 과정에서 인도주의적 사태가 오랫동안 장기화되고 또 민간인 살상이 점점 더 늘어날 경우에는 팔레스타인에 동조하는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말하자면 대응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변국들에서 그 언급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의 외교장관도 이 같은 말을 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또 이 과정에서 민간인의 희생이 늘어날 경우에는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런 대규모 전쟁 사태가 전 세계에 미칠 여러 가지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 또는 러시아조차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중동 전쟁으로 전면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짙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아직은 더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석을 보면 이제 뭐 내전 중인 시리아도 관심이 적고 순위파 국가들도 관심이 적기 때문에 확전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런 분석들이 우선은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헤즈볼라의 움직임이 관점인 것 같은데요. 이제 하마스보다는 훨씬 더 무력이 큰 이제 헤즈볼라가 참전하느냐 여부에 따라 확전될 수 있다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아무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지친 러시아에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아닐까요?
네,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이제 고립되고 일종의 그 규탄의 대상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일단 그 언론만을 놓고 보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초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동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으로서 보면은 일단 그 1차 그 규탄의 대상에서 좀 벗어나서 좀 한숨을 돌리는 그리고 조용히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고요. 실제로 지금 그 러시아에서 나오는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굉장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대로 또 미국의 실패 이것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난 것은 미국의 외교정책 실패다 이런 쪽의 주장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암만 해도 러시아로서는 관심을 좀 피해서 이 손으로 물러나서 미국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면서도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강조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인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 언급을 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스라엘 내에서 그 사법부 개편안을 놓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이제 정치 불안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반발하는 시위가 잇따라 열렸고요.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말하자면 하마스 측이 이제 이스라엘 내부의 분열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던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내부 말하자면 정치 문제로 인한 이런 갈등이 팔레스타인의 강경파, 즉 하마스를 비롯한 이런 테러 공격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야기할 소지를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 이런 사법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 절차를 따라야 되고 또 법의 지배에 그 존중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대대적인 중동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적은 편인데 하지만 국제 정사라는 게 이제 또 어떻게 또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무력 충돌이 본격적인 전쟁으로 커지거나 장기화되면 이 국제 사회에도 이제 가뜩이나 어려운 국제 경제에도 악영향이 클 텐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아직은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초기라서 전망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은 전쟁이 그 본격적인 그 중동 전쟁으로 커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입니다. 전쟁이 이제 그 중동전으로 확전이 되려면 중동의 그 맹주 국가들, 그러니까 이란, 이집트, 이라크,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여기에 개입해서 뛰어들면은 이제 전쟁이 그야말로 확전이 되는 것인데요. 현재 지금 각국 상황을 보면은 전쟁에 뛰어들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 지금 현재 그 이란은 지금 당면 과제가 그 미국의 제재를 풀고 경제난에서 지금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상황이고요. 시리아는 지금 10년 이상 계속 그 내전 상황이고 이스라엘은 아직 그 전쟁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본격적인 중동 전쟁으로 커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해서 그 보복 전쟁, 즉 가자 지구를 봉쇄하고 하마스 지휘부를 공격하는 이런 것이 이제 주로 다음 단계가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아마 그 하마스가 지금 약 100명 이상의 그 인질을 잡아갔으니까 이 같은 공격 그리고 인질 협상 이런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좀 길게는 계속 되겠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그 전쟁으로 커지거나 다른 나라들이 참여하는 그럴 가능성은 작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한국군 당국이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 방식과 유사한 북한의 대남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신철 합참작전본부장의 말 잠시 들어보시죠.
하마스의 동시다발적 대규모 로켓포 발사로 아이언돔의 취약점이 노출되었고 국경 일대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무력화되는 등 이런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네, 방금 강신철 본부장의 말 들어보셨는데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봐야겠죠?
딱히 강 본부장이 북한의 장사정포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강신철 그 본부장의 발언은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스라엘 하마스전 교훈 및 대응 방안이라는 그런 주제로 보고하는 중에 어떻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이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어떤 한반도 사태에 비춰볼 때 어떤 점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 이렇게 이제 합참작전본부장의 입장에서 설명을 한 것이었습니다. 강 본부장은 그러면서 한반도 사태의 경우에 이 하마스의 이번 기습 공격과 관련해서 북한이 활용할 수 있는 예상 시나리오를 몇 가지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마스식 전술을 활용해서 북한이 이제 남한을 기습 공격할 가능성, 그 다음에 민수용 장비 등을 활용한 공격 수단을 다양화할 가능성, 그 다음에 이 한국 내 아직도 첨단 방어 체계의 취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완전한 말하자면 방어 체계를 구성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취약점을 북한이 활용해서 공격을 가해올 가능성, 그리고 또 국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북한이 심리전을 펼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사정파와 관련해서는 기습공격의 경우에 북한이 장사정포와 함께 드론 그리고 침투부대를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하자면 대응수단으로 장사정포를 조기에 제거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그 요격망을, 미사일 등에 대한 요격망을 수도권의 중요 시설이나 주요 기지에 말하자면 배치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좀 과장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이번에 그 하마스가 쏜 포탄으로 인해 사망한 이스라엘인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적고요. 이제 무장 대원들이 침투해서 이제 인질로 끌고 간 비율이 훨씬 많기 때문에 뭐 방공망이 완전히 뚫렸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안보는 이 공기와 같아서 0.01%의 위험만 있어도 이제 방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군사적 논리가 한국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최대한 빨리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이죠. 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그 채택한 문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핵심 내용은 그 지상과 해상 그 적대 행위를 중단을 하고 휴전선 일대의 그 비행을 중단하고 또 비무장지대의 그 초소를 그 시범적으로 철수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그 뒤로 북한이 그 17차례나 이것을 위반을 하는 또 무슨 훈련을 하고 포를 쏘는 그런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위반이 이루어졌는데도 북한은 이걸 이렇게 지키지 않는데 한국은 이것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그 불균형적인 사태가 발생해서 한국군 입장에서 보면은 휴전선 일대의 그 정찰 활동을 못하게 됨에 따라서 북한은 이것을 위반을 하는데 한국은 이것을 위반하지 못하고 정찰을 못해서 상당히 그 군사적으로 일종의 그 허점이 생겼다 이렇게 보고서 최근에 그 임명된 그 신원식 국방장관이 이것을 가급적 빨리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북한 정권은 이미 수차례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적이 있습니다만 뭐 군사 합의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을 텐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사실 신 국방장관이 이번에 그 밝힌 그런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하자면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남북 간의 9.19 군사 합의와 관련해서 최근의 발언이 이제 연초에 있었는데요. 그 바로 그 전해져 2022년 12월 달에 이제 북한이 소형 무인기 드론을 이제 이남으로 한국으로 침투시키지 않았습니까? 서울까지 이것이 이제 침입한 것으로 그때 상당히 여러 그 문제가 노정됐었는데요. 이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한국 영토를 침범할 경우에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 이렇게 관계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이 틀에서 지금 이제 새로 임명된 국방장관이 여기에 대한 효력 정지 또는 합의 중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서도 잠깐 나왔지만 북한이 이 9.19 군사 합의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 합의를 어긴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도 없지 않습니다. 이전에 과거에 보면 이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상과 공중, 해상에서 여러 차례의 우발적 충돌 그리고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9.19 합의 이후에는 물론 그 여러 차례 이 북한의 위반 사례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남북 간의 그런 충돌은 과거에 비해서는 두드러지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 함이 부산에 입항했다는 소식 짧게 알아보고요. 탈북미 북송 관련 소식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이건 함이 12일 부산에 입항했는데 미국 항모가 방한한 것 자체가 한국 또 북한에 대한 메시지라고 봐야겠죠?
예, 당연합니다. 그 미국 항모가 요코하마, 일본 요코하마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도 이게 이제 처음이 아니고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한국에 입항을 했는데요. 이번 입항과 관련해서는 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또 미한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목적도 있다. 이렇게 한국 국방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이 세계 최강의 그 미국이 보유한 이 항모가 한국에 입항하는 것 자체가 최근에 군사정찰 위성을 다시 발사하겠다고 이렇게 공언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미국의 항공모함은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뭐 상당히 위축되고 반발을 강력하게 이제 해왔었는데 지난해 9월 레이건함이 한반도에 전개되자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반발도 했었는데 이번에 북한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지난해 9월이죠. 그 레이건함이 그 한반도에 전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북한이 미사일을 그 세 차례나 쐈습니다. 9월 25일, 9월 28일, 29일 이렇게 세 차례를 쏴서 레이건함이 훈련을 마치고 다시 나가다가 다시 동해로 돌아온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저 북한이 그 도발 미사일을 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3일 날 북한이 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논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레이건함 입항과 관련해서 미국이 그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 행위를 했다 이렇게 강력히 비난을 했는데요. 레이건함이 그 16일까지 부산에 머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16일 이전까지 또는 그 이후에도 레이건함 그 한반도 전개를 겨냥을 해서 도발을 할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관련 한 가지만 짤막하게 알아보죠. 북한이 10월에 군사 정찰 위성을 다시 쏘겠다 예고했는데 좀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아직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한국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엔 중국이 수감 시설에 억류 중이던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했다고 탈북 지원 단체들이 밝힌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 문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정치권에서 또 국회에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또 관심도 모았는데요. 우선 이 탈북 지원 단체들 지난 9일이었죠. 강제 북송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는데 이게 확인된 건가요?
예, 한국 정부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 지원 단체들이 지적한 내용과 동일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최근에 동북 삼성, 중국의 동북 삼성에서 다수의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다만 그중에 탈북민, 환자, 범죄자 등 누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중국 측에 엄중히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 당국의 입장을 강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유엔에서는 2천 명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만 또 중국을 잘 아는 관측 등들에 의하면 좀 과장된 숫자 아니냐, 이제 수백 명이면 딱 이제 적당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탈북민 대부분은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중국을 떠나다 잡힌 사람들 또 기독교를 믿다가 잡힌 사람들이 사실상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이 기자들의 연이은 질문에 계속 확인하지 않은 채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를 결합한 원칙을 견지해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네, 중국 그 외교부 대변인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은 이것은 그 중국이 이 탈북민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불거지면 갑자기 나온 표현이 아니라 지난 20년 이상 똑같은 표현을 쓰면서 한 겁니다. 표현이 이제 듣고 보면 그럴듯합니다. 저 국제법, 국내법을 준수해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탈북민은 그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그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은 국제법 이런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또 유엔이 정한 유엔의 그 난민 관련 그 협약 또 국제법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탈북민들의 그 증언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 간에는 그 탈북민 문제와 관련해서 86년 그 8월에 체결한 그 의정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민은 일단 그 범죄자로 간주를 해서 중국의 중국 당국이 북한으로 돌려보낸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은 국제법 처리 대상이 아니라 중국과 북한이 그 맺은 의정서에 따라서 이들을 범죄자로 간주해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민간단체들은 이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 끝나면 탈북민을 중국이 바로 북송할 테니까 이 골든타임을 잘 활용해서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캠페인도 활발히 펼쳤는데 결국은 예측대로 이 끝나자마자 이 아시안게임 끝나자마자 북송을 했습니다. 중국이 이 시점을 골라서 북송한 의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뭐 굳이 그 의도를 보자면 항저우 아시안게임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중국에 말하자면 인권 문제에 대한 경시 이런 것들이 알려지는 것은 큰 부담이고 이것은 피하려고 했겠죠. 그렇지만 그동안의 쭉 경과를 보면 중국은 사실 지난 코비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그 북한과의 국경이 폐쇄된 이유로 인해서 탈북민들을 북한에 강제 북송하지 못했던 것을 제외하면 사실 수시로 이 탈북민들을 자국 내 탈북민들을 불법 월경자로 이렇게 구분한 그 원칙에 따라서 북한으로 강제 북송해 왔습니다. 다만 이 강제 북송되게 된 위험에 처한 탈북민들의 사례가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을 경우에 한해서 때때로 이 사람들을 이제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했던 사례가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대체로 다 북한과의 협정에 따라서 북한의 강제 북송을 해왔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맥락에서 이 아시안 게임이 끝난 이후에 그동안에 억류하고 있었던 탈북민들을 강제로 보낸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는 소식과 함께 9.19 남북군사 합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또 미국의 핵 추진 항모 레이건함이 부산에 입항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국 내 수감 중이던 탈북민들이 대거 강제 북송했다는 소식 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환, 최원기 기자, 진행해 저 김영곤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에 앉힌 들의 부장입니다. 미국 역대 퍼스트 레이디들 가운데는 대통령을 지낸 남편보다 더 평가가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39대 지미 카터 대통령의 부인 로잘린 카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잘린 카터는 매주 강요 회의에 참석하고 남편의 주요 조언자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 부인의 정치활동 기준을 새로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로잘린 카터를 소개해드립니다.
로잘린 카터는 선거로 뽑힌 사람도 아니고 외국 정상과 외교 정책을 논의할 자격을 상원으로부터 인준받은 사람도 아니다.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대통령 부인을 보내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1977년 봄 대통령 부인이 맡은 특별한 임무를 둘러싸고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취임한 지 몇 달도 안 돼서 아내 로잘린을 대통령 특사로 중남미에 보내기로 한 건데요.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카터가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이 선출되면 어떤 지역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정하게 되죠. 카터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중남미가 아닌 다른 지역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로잘린을 미국 정부의 공식 사절로 삼아서 중남미 국가 정상들과 회담하게 했어요. 이 사교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이 정부 정책을 논하는 수준으로요. 그게 아주 특이한 일로 받아들여졌고요.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카터 대통령이 로잘린에게 다시는 그런 임무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퍼스트 레이디가 미국을 대표하다 남미의 로잘린 카터란 논문을 쓴 웨이크포레스트 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캐시 스미스 교수의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비판을 많이 받긴 했지만 로잘린 카터는 당시 중남미 방문에서 외교적으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당시 카터 행정부 관리들은 퍼스트 레이디가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해냈다고 찬사를 보냈는데요. 그런 중요한 특사 임무를 맡을 정도로 로잘린 카터는 남편 지미 카터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로잘린이 지미 카터의 평생 동반자였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로잘린과 지미 카터는 어린 시절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로잘린의 가장 친한 친구가 루스였는데 이 지미 카터가 루스의 오빠였죠. 지미가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에서 해군 사관학교 다닐 때 로잘린에게 결혼 신청을 했습니다. 꽤 젊은 나이였는데 말이죠. 로잘린은 당시 조지아 사우스 웨스턴 대학이라고 2년제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조지아 주립 여자대학교에 진학해서 공부를 계속할 생각이었죠. 로잘린이 학업 문제도 있고 또 나이도 어리고 해서 좀 망설이다가 지미 카터의 결혼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1946년 7월 엘레노아 로잘린 스미스는 만 19살도 채 안 돼서 3살 위인 지미 카터의 아내가 됐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과정이 쉬운 건 아니었는데요. 카터 집안에서 로잘린을 반대한 겁니다. 다시 스미스 교수의 얘기 들어보시죠.
지미 카터네 집은 사업하고 꽤 괜찮은 규모의 땅콩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사회적인 위상면에서 이 카터네 집안이 좀 더 우위에 있었던 거죠. 로잘린은 1927년에 조지아주에서 태어났는데요. 지미 카터와 마찬가지로 조지아주 플레인스에서 자랐습니다. 독실한 침례교 집안이었고 중산층 가정이었죠. 로잘린의 아버지는 통학버스를 운전했고 이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했는데요. 로잘린이 13살 때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로잘린이 가족을 돕기 위해서 시간제 일을 해야 했죠. 사실 로잘린은 공부를 잘해서 1944년 고등학교 졸업식 때 수석 졸업생으로 고별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어려워서 원하는 만큼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죠.
지미 카터와 결혼한 뒤 로잘린은 처음 7년을 해군 장교의 아내로 보냈는데요. 군인인 남편의 잦은 부재는 아직 나이 어린 신부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과 가게를 돌보는 일이 온전히 로잘린의 몫이었지만 워낙 독립심이 강했던 덕분에 잘 견뎌냈습니다.
1953년 아버지가 암으로 사망하자 지미 카터는 해군에서 나올 결심을 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업인 땅콩 농장과 도매업을 돌보기로 했는데 모든 짐을 싣고 조지아주 플레인스로 돌아오는 날 지미 카터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지만 로잘린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네, 고향에 돌아온 뒤 처음 몇 달 동안 로잘린은 무척 우울했습니다. 다시 작은 시골 마을에 돌아와서 살고 싶지 않았던 건데요. 그러던 어느 날 로잘린은 남편에게서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사업 확장에 나선 지미 카터가 아내에게 사무실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부탁한 건데요. 로잘린 카터 전문가인 정치학자 캐시 스미스 교수의 얘기 다시 들어보시죠.
가족이 있었고 아이들이 어렸는데 어떻게 가정과 일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여성에게 매우 현대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잘린 카터는 당시 많은 퍼스트 레이디와는 다른 길을 밟았습니다. 남편 지미와 함께 적극적으로 사업을 돌본 거죠. 같이 사업하면서 부부가 동반자가 됐는데요. 그 동반자 관계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62년 로잘린 카터의 삶은 또 한 번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남편 지미 카터가 조지아주 의회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겁니다. 주의원으로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지미 카터는 조지아 주지사를 거쳐서 1976년에는 미국의 3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남편의 군 시절과 사업가 시절에 좋은 동반자 역할을 했던 로잘리는 정치에서도 큰 몫을 했는데요. 웨이크포레스트 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캐스티 스미스 교수는 로잘린 카터가 다른 대통령 부인들과 다른 점으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당시 로잘린 카터가 특이했던 점 가운데 하나는 남편의 선거운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남편과 별도로 혼자 나가서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당시에는 후보 부인이 남편과 같이 유세장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많았지만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후보 부인이 따로 다른 지역을 돌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로잘린 카터는 정기적으로 그렇게 별도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게 한 가지 다른 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로잘린의 퍼스트 레이디로서 강력회의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 부인이 강력회의에 참석하는 건 아주 특이한 일이었죠. 전례가 없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강력회의에서 의견을 내건 하진 않았지만 뒤에 앉아서 필요한 기록을 했고요. 저녁 때 남편과 의논하곤 했죠.
로잘린이 카터 대통령 행정부의 정책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실히 알기 어려운데요. 카터 대통령은 로잘린이 주요 조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그런 아내에 대한 카터 대통령의 두터운 신뢰가 중남미 특사 파견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퍼스트 레이디로서 지나쳤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다시 그런 역할을 맡지는 않았는데요. 퍼스트 레이디로서 로잘린 카터는 정신 건강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신 건강에 초점을 맞춰서 관련 법안을 위해서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로잘린 카터의 이름을 딴 간병인 센터도 설립됐습니다. 집에서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곳이죠. 로잘린이 정신 건강에 관심을 두게 된 건 일부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됐습니다. 로잘린이 어렸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로잘린네 집에 와서 지냈습니다. 할아버지가 90살이 넘어서 사망했으니까 꽤 오래 살았는데요. 나중에는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정신도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잘린이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다는 거죠. 남편 지미 카터가 조지아 주지사를 지낼 때부터 이 로잘린이 우울증 환자라든가 정신질환자들에게 따라다니는 일종의 낙인을 없애기 위해서 기금을 모금하고 홍보하는 일을 했습니다.
Governor Reagan again, typically, is against such a proposal.
There you go again.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80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지만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후보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을 떠난 뒤에도 지미 카터 대통령은 물론이고 로잘린 역시 활발한 활동을 계속했는데요. 1994년에 카터 대통령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을 방문했을 때 로잘린도 동행했습니다. 그 밖에도 로잘린 카터는 남편과 함께 고등학교 중퇴생을 줄이기 위한 책에 서문을 쓰기도 했고요. 2010년에는 정신 건강 문제를 다룬 책을 쓰면서 계속 이 문제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활동 덕분에 로잘린 카터는 여전히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편인데요. 웨이크포레스트 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캐시 스미스 교수는 로잘린 카터가 대통령 전문학자들 사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두세 개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로잘린 카터는 역대 가장 성공적인 퍼스트 레이디 5위 안에 늘 들었습니다. 역대 퍼스트 레이디 수가 상당히 많은데 5위 안에 든다는 건 상당히 좋은 거죠. 이렇게 순위가 높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로잘린 카터가 미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줘서 그렇습니다. 로잘린은 매력적인 여성이었고 어머니였고 또 말투가 부드러웠습니다. 중남미 순방권을 제외한다면 미국인들 사회에서 분열을 일으키거나 그런 일이 없었죠. 로잘린은 카터 대통령의 인상을 부드럽게 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39대 퍼스트 레이디 로잘린 카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0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부인 낸시 레이건 편을 보내드립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미국의 상업적, 전략적 이익을 증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진아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은 최근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왕엔타오 상무부 장을 비롯한 몇몇 중국 고위급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레이몬드 장관은 이번 회담을 생산적이고 솔직하며 건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was able to explain our policies and our approach to China, and I heard from my Chinese counterparts. I was able to explain.
레이몬드 장관은 중국에 대한 우리의 정책과 접근 방식을 설명했고 중국의 견해를 청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호하고 진흥하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할 수 있었다며 국가 안보는 협상의 여지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고 말했습니다. 레이몬드 장관은 미국과 중국 간의 비즈니스 관계는 장려돼야 하지만 경쟁이 불공정할 때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을 위해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raised issues like subsidies, raids on U.S. firms and intellectual.
레이몬드 장관은 중국의 보조금 지급과 미국 기업 압박, 지적 재산권 도용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며 기업들은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위해 대화를 나누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소통을 중단하고 서비스를 분리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국가 안보적인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레이몬드 장관은 왕 부장과 함께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의사소통 채널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과 투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정부 관리들과 민간 부문 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의 메커니즘입니다. 두 번째 채널은 미국의 국가 안보 정책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수출 통제 집행 정보 교환입니다. 레이몬드 장관은 그것은 양보를 모색하기 위한 수출 통제 실무 그룹은 아니지만 정보를 공유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또 주제별 전문가들을 소집해 영업비밀과 국제재산보호 방안 등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장관과 장관급에서 정례적으로 소통하며 매년 최소 1회 이상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레이몬드 장관은 중국 방문의 가장 큰 성과는 정기적인 의사소통을 시작한 것이라며 먼저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다양한 의사소통 창구를 가동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하루 두 차례에 방송합니다. 세계 소식을 전하는 지구촌 오늘, 오늘의 미국 소식을 알아보는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역사의 변화와 흐름을 짚어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가 매일 이어지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쳐왔구나.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
미국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힘든 기간에도 최대한 정상적인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미국사.
네, 저는 지금 팔기 위해 내놓은 집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미국의 산업과 경제 이야기는 생활 속 경제에서 만나보시고
이런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아, 우리 북한 사람
한국에 사는 탈북민 소식은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전해드립니다.
1960년대 각국의 핵무기 경쟁이 격해지면서
그리고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와 뉴스 속 인물 순서가 요일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립니다. 부여의 한국어 방송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